2장 1절부터 5절 한 절씩 남자 성도 한 절, 여자 성도 한 절 읽겠습니다. 1절 남자 성도부터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일종의 바울의 변증입니다. 변증. 지금 이 본문은 변호. 변호라는 게 좀 낫겠네. 아, 하나 둘 셋. 제가 제 소리를 잘 못 들어서 좋습니다. 다시 한번 약간 지난주에 했던 우리가 십자가의 역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했던 부분을 딱 두 줄로 요약을 한번 해서 리마인드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첫 번째로 무엇을 확인해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로 무엇을 확인하자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교만을 확인하자. 십자가의 역설이라고 했을 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우리의 교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힘을, 지혜를 확인하게 돼요. 그 확인한 결과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의 어리석음. 십자가를 보면 참 하나님 어리석다. 어떻게 저게 우리의 구원이고 메시아가 저 위에 달릴 수 있느냐. 십자가에서 죽음까지도 선고할 수 있고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인간의 능력, 지혜, 강함, 자랑 이런 것들을 십자가를 보면 확인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구원의 십자가 이전에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교만을 확인하고 우리의 지혜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두 번째로 결국 하나님의 지혜로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결론은 어디로 이랬습니까? 우리의 어리석음. 예, 우리의 어리석음. 그래서 저 십자가에서 나는 참 어리석구나. 내가 그래서 어리석고 무지해서 인생을 살아갈 지혜가 내게 없구나. 그래서 저 십자가를 다시금 붙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십자가의 역설이라고 말씀을 붙였고 지난주에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이 오늘 그 본문에 그 자신이 어떻게 이 고린도를 당도했고 사역을 했고 또 지금은 어떤 상황과 있는 것을 간략하게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들으면 세 번 들으니까 이제 머릿속에 아주 잘 남을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기 바로 이전에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에서 아덴까지 쭉 내려오는 사역 속에서 대단히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서 그는 심신이 지친 더군다나 고린도에 도착해서 자신이 천막치는 사업 일을 해가면서 주야로 일과 사역을 병행한 터라 더욱 심신이 지쳐 있었습니다. 고린도의 도시 특성을 바울의 이 전도 사역을 사도행전 쭉 보면은요 각각의 그 도시에 맞게 사역 그 전략들이 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해요. 고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고린도가 어떤 도시인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는지. 바울의 최대의 관심 뭐냐면 복음 증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하에 고린도 지역을 잘 분석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성질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나름 잘하고 고린도를 떠나죠. 고린도를 떠난 후에 성도들이 이 뿌리가 신앙이 깊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성령의 체험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성도는 성령을 경험한 성도예요. 막 성령을 경험한 성도. 성령의 그 능력과 기적과 그런 걸 체험을 딱 해버리면 그 순간에는 모든 가치체계가 다 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이 순간 죽어도 행복하고 또 지금 이 순간 누가 뭐라 해도 자기는 그거 하나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감격에 사로잡혀요. 근데 그게 계속 가지는 않죠. 식고 점차 그런 마음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계속 성령의 체험을 받고 계속 산다면 사람이 얼마 살지 못할 겁니다. 우리 부부관계도 서로 만나서 연애하고 또 결혼하고 신혼 때 막 좋잖아요.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신 아닌가? 저만 그랬나? 너무 오래돼가지고 우리 저 조철 집사님은 그냥 그랬었지. 근데 그게 계속되면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어요. 적당히 시간이 지나면 내 살 같고 만져도 뭐 감흥이 없고 뭐 그런 거죠. 성령의 충만함은 처음에 그런 아주 가치체계가 다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뭐 불가운데로 뛰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성령의 그런 체험을 한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말씀에 대한 체험과 함께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신앙의 성숙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곳에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 바울이 이곳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는 꾸준히 그 신앙의 성장과 함께 이런 과정을 겪는 동안 이 목회자인 리더가 빠지게 되고 고린도라고 하는 이 특성상 지역에 여러 가지 철학적인 생각과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것도 그거지만 더욱이 이제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이들의 삶의 모습이 아직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치 목장 예배, 구역 예배에 이렇게 드리듯이 이렇게 그룹으로 사람들이 신앙생활 그 삶을 꾸려갔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신전 중심이에요. 신이 워낙 많으니까 그냥 네 신도 인정하고 내 신도 인정하고 그냥 신전 중심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파티도 하고 뭐 특별히 집안에 중요한 일, 생일이든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신전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그마한 그 초대장을 내가 누구누구의 신의 이름으로 너를 몇월 며칠 몇 시에 그 신전으로 초대한다. 이런 초대장이 역사 그 문서로 굉장히 많이 발견돼요, 이 지역에. 그러니까 이 지역이 이 아덴 지역이나 이런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너무 이게 비일비재하게 평범한 신의 이름으로 초청해서 신전에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 아주 이게 일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친구 만나서 커피숍 가듯이 일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이걸 다 단절을 끊고 해야 되는데 이걸 끊지를 못해요.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쪽 신전에도 가고 저쪽 신전에도 가고 신전에서 그렇게 하고 먹고 즐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일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또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커넥션을 끊지 못하고 이어옵니다. 3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장 넘겨서 3장 3절 자 시작.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오. 여전히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로다. 성령을 경험해놓고 여전히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바울이 가장 핵심적인 복음에 대한 왜곡에 생각들을 교정시킨 다음에 다룰 첫 이제 사건들이 5장부터 나와요. 5장 볼까요? 5장 1절, 6장 1절, 7장 1절, 8장 1절 각 장의 1절씩을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절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였다. 사실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라고 했을 때 자기 엄마는 아니에요. 예, 자기 아버지의 세컨이든 서드든 몇 번째인지 모르지만 새 어머니죠. 그 다음에 6장 1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예,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거룩성을 유지해감에 있어서 리더들을 믿지 못하고 세상 재판관에 가서 세상 그 시장 한복판에서 욕되게 공동체를 하는 거죠. 7장 1절 시작. 조언하 2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그러니까 음행과 관련해서 또 교회 안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개중에는 결혼을 하지 말자. 또 개중에는 또 뭐 그래서 막 처녀 과부에 관련된 이야기들. 실제적인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의 문제점들을 다루고요. 8장 1절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더군. 우상의 재물에 관해서도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의도적으로 먹어야 되냐 또 모르고 먹는 것은 어떠냐 막 이런 이야기들 결국 우상 숭배 우상 재물에 관 이런 구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나중에 이제 다루게 될 텐데 결국은 복음을 경험하고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심지어 성령의 그 체험까지 했던 성도들 안에 여전히 이전의 삶의 모습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영향을 받고 사는 거고. 그러나 그들이 아직은 성도가 아니다라고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안에, 이 교회 안에 이미 그런 문화들이 계속 단절되지 않고 연결돼서 가지고 들어오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읽었지만 5장 9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서 음행하는 자들 결국은 바울이 떠난 뒤에 가장 불거진 첫 번째 문제가 아마 음행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음행에 관해서 이미 바울이 첫 번째로 편지를 보냈었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받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다시 바울에게 편지가 왔고 거기에 이제 우리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다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거기서 보면은 첫 번째 편지에서 아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음행을 하는 자들과 아예 사귀지도 말아라.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음행한 자가 있냐? 아예 사귀지도 말아라. 사실 이 말은, 그리고 이제 세상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그럴 수밖에 없는 바울의 대안이었습니다. 답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곡하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떠나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바울에게 또 가르침을 왜곡하고 도전하고 공격하는 것이 고린도 성도들이었어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태도의 변화를 보면 바울과 함께 있었을 때는 잘 배웠다가 바울이 떠난 뒤에 극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그 마음의 심적인 교회 안의 분위기가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뭐 첫 번째 편지에도 그랬겠지만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의 목적은 잘못된 생각을 이 성도들의 생각을 교정하는 것, 복음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는 것,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이 빨리 진정되고 안정되고 해결되는 것, 여기에 목적을 두고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했던 바울이 서신과 구두로 들었던 문제들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의 교만입니다. 교만. 사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최초의 죄죠. 창세기에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악을 범함으로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두는 것이 사실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울의 이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가 왜 교만, 어떤 교만을 했냐면 자신들의 이 헬라 철학과 사상과 자신들의 어떤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평가하려는 교만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똑같죠. 아담 때의 그 교만과. 그래서 이 교만, 그 교만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두는 것이에요. 두 번째 교만은 뭐였냐면 아볼로나 헬라 철학 이렇게 비교하면서 바울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 대한 교만인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교만. 두 번째는 바울에 대한 교만. 바울에 대한 교만은 무엇을 낳냐면 복음에 대한 의심과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장 3절에서도 보면은 바울이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웠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그 굉장히 어떤 막 그 리더십과 함께 강인한 어떤 그러면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면서 몸은 연약했고 두들겨 맞고 도망쳐 나왔으니까 이전에서 그런 연약함 마음은 지치고 몸은 연약할 대로 연약함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면서 심히 두렵고 떨렸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바울의 모습은 그랬어요. 2장 4절에 우리가 읽은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결국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떠난 뒤에 바울의 가르침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바울의 말과 전도함이 상당히 좀 무지했다. 그리고 어리석었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면서 자신들이 교만해지면서 바울을 깎아내리고 리더였던 그를 그가 말했던 복음을 왜곡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0절 한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10장 10절 누가 큰 소리를 한번 읽어주실래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을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하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편지, 받아본 편지는 나름 무게가 있었는데 실제 얼굴로 우리가 그들을 대면했을 때 바울의 모습은 예, 그 말도 시원하지도 않고 약하고 막 이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 어떤 리더십에 대한 그리고 복음과 그의 전함에 대한 대단한 도전을 이 성도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말의 지혜라든지 아름다움을 몰라서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도 했어요. 알고 있었고 얼마든지 그 아덴에서처럼 아테네에서 복음 증거했던 것처럼 사람들 못해놓고 이 철학 헬라 철학에 내놓으라는 사람들 앞에다 못해놓고 강력하게 복음에 대해 철학적으로 수사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모아놓고 그렇게 왜 못했겠습니까? 바울이 왜 안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고린도 안에서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십자가를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세상의 지혜와 가치로 십자가를 설명할 수 없는데 어떻게 설명하라고요. 그래서 안 한 겁니다. 대신에 그가 성도들 앞에 복음 들고 나아갈 때 그의 태도는 말의 지혜나 아름다움이 아니라 오직 뭘로 갔다고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래서 그의 말에는 힘이 있었고 그의 전함에도 능력이 있었다. 결국 복음 증거하는 그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죠. 성령의 나타남. 바울은 그것이면 전부 충분했습니다. 다른 건 수사, 미사, 요구 필요 없었어요. 거룩한 진리를 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계신 여러분, 저 여러분이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는다면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경험했으면서 이것을 의심하는구나. 성령을 받은 자면 십자가의 능력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이 복음의 신비와 능력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에 헬라 철학과 수사학으로 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것을 믿게 하는 이는 우리의 지식으로도 안 되고 경험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4장 20절을 한번 보시면 4장 20절에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능력이라 하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헬리팍스 교회 안에 이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많은 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어떤 치유함 받고 이것도 참 중요한데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든든하게 놓는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 내 인생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를 깊이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금방 뜨거워져서 식어버리는 그런 분들 말고요.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깨달은 자는 결코 자신의 환경의 바뀜과 어떤 일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놓지 못하는 진실함과 신실함과 거룩함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기분과 환경에 따라 십자가를 쉽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오직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 나아갈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자입니다. 저 여러분이 모두가 그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느라. 왜 내가 그렇게 이 헬라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을 이용해서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았냐? 바로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가 갖는 그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두지 않고 사람의 능력이나 경험에 두지 않고 오직 어디에 둔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 두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느냐? 십자가의 능력이 있느냐? 복음이 담겨 있느냐? 내가 과연 십자가의 의미를 든든히 붙들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교만한 성도들은 그들의 삶에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는 있을 수 있어요. 경험은 많을 수 있습니다. 그 말과 지혜의 경험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내면은 가난하고 그 내면은 연약하고 그 내면은 능력이 없습니다. 단단함이 없습니다. 가볍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가진 자가 그 능력이 있습니다. 1장 18절에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듯이 결국은 19절에 보면은 세상의 지혜나 이런 것들은 결국 망하고 패할 것들이에요. 그것들로 채우지 말고 영원한 능력인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채우라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세상의 지혜로는 이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로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도리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으로 미련하다고 결론 나기 때문에 바울의 결정은 결국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역설, 그래서 오늘 뭐 제목을 여전히 십자가라고 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과 영광을 그 능력을 깨닫게 해 주시는 이가 있는데 그게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증거가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 건데 이제 그 다음에 6절부터 나오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 그 성령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너희 가운데 행했는지 바울이 그 다음에 2장 전체에 걸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흐름을 아시겠죠? 고린도인들이 지혜로 그 세상 지혜로 교만해지니까 바울이 이 세상 지혜에 맞서는 십자가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이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야 이 지혜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다. 그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고린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를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미 성령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내가 지금 막 어떤 불같이 뜨겁지 않아가지고 나는 성령을 안 받은 것 같아.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면 믿게 하신 이가 성령이라니까요. 세상 지혜를 한번 믿어보려고 해보세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고 결과는 세상 지혜로 보는 십자가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멍청하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미련하다. 어리석다. 결국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 중에 누가 저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리석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우리는. 그러나 알고 보니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롭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연약함을 다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우리 인생에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붙들므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케 하신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나의 어리석음과 무지와 연약함과 교만함이 그 십자가 밑에서 다 못 박혀졌으니 이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인간의 지식과 교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이 하나님 구원 얻는 귀한 역할이 귀한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